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다시 모으셔서 주의 말씀 긴거한 우리 신앙 고백들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귀한 고백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종들 통해 이루어온 신앙의 유산들을 오늘 우리가 배울 때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저희 삶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밑거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장 창조 부분입니다. 72페이지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창조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밝혀져 있고 언제 하셨나? 태초에. 태초에가 언제예요? 그만 시작하셨을 때 창조의 시점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간성을 의식하죠. 태초. 그러면 이거는 그냥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였을 때. 그러면 시작하였을 때니까 시작이 이때부터라고 치면 시작. 그럼 그때 시작되면 그때로부터 무엇이 생겼던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같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천지가 시작됐으니까 이 천이 말하는 건 뭐고 지는 말하는 게 뭘까? 하늘과 땅이 각각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들이 뭔지를 알면 그것이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작은 뭐의 시작이냐면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럼 무엇의 존재냐 이거죠. 영어식이네. 무엇의 존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의 존재를 천과 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하늘과 땅은 무엇일까요? 하늘, 땅. 무엇부터 하는 대답이 있어요? 땅은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말고 대기를 바라볼 때 그 파란 하늘, 그 하늘, 그리고 그 대기를 뚫고 저 우주 공간까지 나가는 모든 것. 그리고 하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커지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 눈이 보고 있는 하늘을 넘어서서 온 우주. 그럼 땅은 지구의 땅. 이런 게 되어져요. 그게 한 가지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천 하늘 속에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하늘에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 어떤 초자연적 영적 세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세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적 의미에서 하늘도 있고 영적 의미의 하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는 궁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궁창의 표현은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이라 하셨다. 하늘을 만났다는 그 궁창은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는 하늘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온 우주 창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궁창의 하늘을 넘어서 영적 세계까지를 포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우주, 영적 세계건 자연적 세계건 그 어떤 것이건에 물적 세계건 영적 세계건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천지가 영적과 물적 세계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니까 영적 물적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시작되어졌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작된 시점 언제냐 그랬을 때 우리가 태초란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 속에 시간은 시간 창조도 하셨나? 공간은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육적 조건 안에서 느낀 3차원적 공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3차원적 공간 인식을 하니까 그 공간 인식을 우리의 3차원적인 공간 인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공간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뭐 의문이 없는데, 시간 창조는 언제 시간은 생겼을까? 태초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 있기 이전에란 뜻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나? 아니면 시간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런데 시간은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 우리는 어제는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내일은 모른다. 그죠? 우리는 항상 일정한 기간 살다가 잠깐 있다 가잖아요. 잠깐 있다가. 잠깐 있다 가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계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데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은 어떻게 항상 같이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에 있어서 아닐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시간은 항상 존재가 있는 한 항상 같이 있는 것.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은 조금 평소에 안 듣는 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안 해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존재가 있었다. 존재가 있으면 존재는 계속되어지니까 존재의 시작이 이때부터 있다라면 그때부터 계속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 시작이 계속된 동안 우리는 시간 개념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시작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을 잡을 수는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존재에 계심으로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다. 무한한 시간대에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 계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 계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간의 무한한 연장성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시간이란 것은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변화에서 비롯되거든요. 변화. 강의가 좀 이상하게 되네.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말이 나오는 바람에 잠깐 설명 좀 하려고 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설명했는데 이왕 말한 거니까 시간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뭔가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아요. 만일 모든 변화가 멈춰 있다면 시간이 흘러간 걸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게다 멈춰 있어요. 주변에 모든 게다 멈춰 있고 나도 멈춰 있는 게. 난 멈춰 있는 상황, 동작이 없어요. 운동이 없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시간은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우리는 모를 뿐 시간은 흘러간다. 아니다. 우리도 모를 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멈춰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제와 오늘 다르니까 변했으니까 세월이 빨라. 이게 실제 우리 감각이긴 하지만 실제 고대 철학적이나 중세 철학도 그렇고 신학적인 사고 속에서는 시간 개념이라는 건 항상 변화와 운동 속에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한한 존재는 운동과 변화를 겪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는 운동과 변화를 겪을 여지가 없으세요. 항상 어디든지 충만해 계심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한성에는 운동과 변화 개념이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화하지 않으시고 운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듯이 공간 이동돼 가신 게 아니라 여기나 저기나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으로부터 초월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그 순간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유한한 존재, 유한한 우주가 창조되면서 그 창조된 피조물로부터 비로소 창조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뭐가 되냐면 착각착각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요. 그 변화와 운동의 흐름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것이 바로 그 피조된 세계의 생명 운동들을 지배해 나가는 원리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은 태초 그때부터 창조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니까. 시작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따질 수가 있는데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기가 시작이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시작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도 시작일 수 있고 어디도 끝일 수 있는 게 원이잖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영원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에게서는 초시간성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다. 이런 식의 결론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건, 그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 어쨌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이건 이 태초란 말의 시간 개념의 문제는 복잡하니까 접어놓더라도, 접어놓더라도 우리 뭐 하나는 기억할 수 있냐면 온 우주의 영적 세계나 물적 세계 모든 것의 근원이 그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제 그거 하나 우선 이제 분명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된 세계의 특성이 어떠냐면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셨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창조를 왜 하셨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영광이란 것은 말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찬송할 때도 영광을 드려요. 기도하는 모습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 속에 반영되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습을 담겨놓았다는 것을 창조의 목적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태초에 우주의 기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은 미리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기서 살아요. 이게 상자예요. 여기서 내가 사나요, 지금? 나는 평생 여기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았던 동안에 내가 보고 관찰한 것은 전부 이 상자 안에 있는 환경 안에서 난 살았어요.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는 이 상자 안에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에요. 자, 제가 이 상자 바깥에 있는 세계를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도리가 없죠. 그렇죠? 이 세계 바깥에 있는 걸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이 바깥에 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 개입을 성경적으로 뭐라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모든 영적 안목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졌어요. 그 죄의 인지론적 영향이라고 그래요. 죄가 우리의 인식에 미쳐진 영향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도 그 계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계시의 흔적을 보여준 것도 다 굴절시키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죄의 영향 아래 살아요. 어쨌건 우리는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 지은 자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본래 나한테 주어진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 이 세계가 원래 되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죄로 인한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는 이 세계를 우주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뭘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바깥에 열려져 있는 다른 한 분이 이 세계를 주었다라고 믿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학문적인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에 실제로 성경에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외부에서 하나님 이걸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 없다면, 이 안에 갇혀진 사람끼리는 아무리 싸워봐야 결론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안목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중생께서 은혜가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에 계시 없이도 한번 얘기해 볼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까지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면 이 세계는 뭐가 되니? 거꾸로 피조되었다는 것, 창조된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모든 우리가 보는 우주 이 안에는 다 무엇인가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없어요.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어떤 것이 움직일 때는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힘을 줘야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움직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충격이 줘야 움직이지니까, 어떤 것이 움직였다면 그것에 힘을 준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 힘을 준 무엇 또한 움직일 테니까 그 뒤에 또 무엇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또 무엇이 있을 것이고, 이래서 운동의 원리를, 운동의 질서 속에 인과관계를 따져가면, 원인의 원인 주장은 마지막 움직이자는 하나 하나가 있지 않겠냐. 응? 다른 게다 움직이면, 운동의 움직이는 순환관계,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는 것 어떻게 관찰되면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 또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움직이면 또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움직이면 또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마지막 움직이지 않는 것. The first unmoved. 움직이지 않는 마지막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 좀 말고, 그냥 존재론 쪽으로 설명하자. 그래서 존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존재도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게 있냐? 이렇게 설명하세요. 성경 말을 좀 바꿔본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어떤 존재도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게 없다. 그러면 A란 존재가 원인이 있고 하면 그 원인, 그것도 하나의 존재니까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원인을 추적해 나가면 마지막이 뭘까요?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 생각을 정리하는 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걸 철학적으로 다 논증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란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냐? 나라는 존재는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진다. 그런 존재냐 이거예요. 안 그렇죠? 내가 땅에 들어간들 내일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돌아갈 거고 버스도 막 돌아가고 전철도 세상에 아무 변화가 없고 나 하나 죽어도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 우주 질서에 꼭 있어야 되는 절대 필요한 존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 우주 질서에 관해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슬프죠? 내 인생이 끝나면 세상이 끝나야 될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류 전체가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지나? 핵전쟁에서 인류의 모든 인류가 다 죽어 없어지면 태양도 자살하고 우주가 다 자살해버려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특별히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 다 있어도 그만 없을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모든 존재가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을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하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있을 수도 없어지는 이 존재가 다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마지막 필연적 존재 한 분이 계셔야 한다. 그분이 계셔야만 나머지 이렇게 우주 것들이 만물들이 하는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한두 가지 더 의견이 있어요. 인간이 고귀하다. 인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가치가 있도록 만든 이 가치 부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인간 왜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진 숭고한 가치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고로 사람 하나 목숨을 귀히 여겼단 말이죠. 인간의 가치, 나로서 우주를 품는 나의 가치, 이 또는 윤리,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생활을 살아갈 때 사는 도덕적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이걸 주신받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 윤리적, 생명적 가치의 근거는 그를 부여한 절대 가치에 있어야 되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런 등등등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막 지어진 것 같아요. 어떤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된 것 같죠. 디자이너가 설계한 것 같다 해. 그러면 디자이너가 설계한 이 우주 속에 발견되어 있는 그 디자인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해야 될까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자인 분이 없이 어떻게 질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떤 디자인이 있는 거로 미루어 하나님이 그 디자인을 부여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창조되어진 것이다. 라고 역으로 또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된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디자인하지, 목적 없이 디자인하는 법은 없죠? 그렇다면 이 세상도 디자인됐다면 어떤 목적이 있겠나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할 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그 속에 드러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인생이 우주의 중심이니까 인생의 흐름을 잡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새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두 가지. 근데 구원사적 목적은 이런 그 창조 질서에 대한 그냥 관찰로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거는 접어두고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겠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셨냐 갖고 이제 혼돈이 된 거죠.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1장, 2장에 하나님 창조 역사 나오는데, 특히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며칠 창조로 돼 있어요, 지금? 6일 창조. 그럼 정말 6일 동안 창조하셨겠냐? 아니면, 그냥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냥 제 이야기로 쓰지, 이거는 신문 기사는 아니지 않느냐? 신문 기사는 사실 보도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책은 사실 관계없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픽션, 그냥 꿈이잖아요. 그죠? 허구를 만들어 재밌게 꾸미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만일 그것이 사실 보도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라면 첫째, 둘째, 그 첫째 날 둘째 6일 창조에서 6일의 시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럼 왜 6일 창조를 안 믿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것과 맞물리죠. 왜 질문을 하냐? 그러면 야, 생각해봐라. 태양이 몇째 날 만들어졌냐? 몇째 날 만들었어, 태양이? 자, 첫째 날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빨리 창조 찾아봐. 1장, 창세기 1장. 그거는 왜 자꾸 어디 저런지 몰라. 자, 첫째 날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요? 궁창 만드셨죠?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 나누시고 셋째 날은요? 식물들을 만드시고 아니에요? 뭘 만드셨어요? 땅. 아, 나도 모르겠네. 식물 안 만드셨어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당황이 되잖아요. 셋째, 채소 만드셨죠? 그랬잖아요. 땅을, 그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땅에는 풀과 씨가 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달을, 1월 성신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요, 물고기 채우시고, 새 만드시고, 그렇죠? 여섯째 날은 동물들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럼 해는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산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해가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1장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스토리. 이야기,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 이렇게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게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성경의 창조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진화라는 문제, 창조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을 처음으로 이론화시킨 사람은 찰스 다윈이죠. 다윈이 영국이 빛낸 10대 위인 중에 4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이 미친 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성경 다음으로 커요.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친지 몰라요. 그만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자 안에서 관찰해 보면 상자 안에서 관찰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창조론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조했다는 이것에 대한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발전, 오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거 설명하냐?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이 지금 현재가 이루어졌다 하거든요, 현재. 그러면 생명, 인간의 생명 창조, 사람의 탄생도 오랜 세월 동안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 우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나를 알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뭐냐면 화석의 변화였어요. 화석을 보니까, 화석 보니까 줄줄줄줄 엮일 수 있는 변화의 징검다리들을 찾을 수가 있다. 징검다리들을.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변했지, 그 다음은 이렇게 변화된 징검다리를 찾아나가다 보면, 그러면 오늘의 사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없어지고, 요 놈은 살아나면서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자연 도태의 형태 과정을 통해서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라는 그두 바퀴의 수레 속에서 두 바퀴를 통해서 무한한 시간 생존. 환경에 가장 적절한 놈은 살아남고 그놈의 유전 형질이 전이되어지면서 그리고 또 그놈이 살아남고 또 살아남은 유전 형질이 또 전이되어지면서 그래서 변화 변화 변화를 겪으며 긴 세월의 축 속에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돼서 오늘의 현재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러한 이론을 입증할 근거는 뭐냐? 화석을 보면 몇 가지 화석 속에서 그러한 뭐 새인데 요즘 새와 다른 새 모양 뭐 이렇게 등등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만든 거죠. 그런 이제 입장의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운 진화론은 가장 큰 진화론의 시간으로 성립될 수 있는 그 전제는 뭐냐면 무궁무진한 오랜 세월이에요. 장관 오랜 세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만든 지질학적인 연대 측정에 의해서 지구 나이는 약 45억 년에 가까운 나이로 측정했죠. 또 인간이 탄생하는 데는 45억 년 시작해서 인류는 한 7천만 년전 이후 한 5천만 전, 3천만 년 전부터 인류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주라식 파크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그 지질학적 체계에 따라서 약 7억 한 2억 년부터 7천만 년전 사이에 중생대 때를 2억 년부터 7천만 년전그 사이에 중생대 시대에 소위 공룡이 출현됐던 시대를 하나에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화론적 구성을 한 거죠. 이 진화론을 본 이후,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소위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이 설명된 이후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6일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이라는 과학의 이론은 긴 세월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좀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소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진화론은 순수한 의미에서 무신론적 진화론이니까 그게 아니고 유신론적 진화론.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뭐다? 진화론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장난감의 태엽 갚듯이 태엽을 갚는 거예요. 감아놓은 다음에 딱 놓으면 태엽이 풀어지면서 장난감이 떼깍떼깍떼깍 굴러가잖아 이렇게. 그 떼깍떼깍 굴러가는 게 뭐냐? 진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태엽을 감아놓은 다음에 딱 놓고 하나님 팔짱을 딱 끼고 계셔서 보면은 감아놓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진화론이라는 프로그램대로 떼깍떼깍떼깍떼깍 움직이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게 뭐예요? 유신론적 진화론. 그러고 나서 뭐냐면 과학과 신앙의 조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의 과정적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건데 과정적 창조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정창조론은 이거보다는 조금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엽감을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에 창조적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창조하신 일을 하신다. 그래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뭘 만들어내시고 또 오랜 세월 놔뒀다가 또또 모아서 만드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요소를 인정해야 한다 해서 유신론 진화론에서 조금 더 변전된 상태로 과정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졌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화론적인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 진화론은 틀렸어요. 진화론은 그 가정 자체가 틀렸는데 왜냐면 진화론이 지금 설명 못하는 것은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을까 하는 거거든요. 무기물질에서 탄소, 질소, 산소로 되어 있는 대기의 최초의 그들이 생각하는 태초의 지구 상태는 그 탄소, 질소, 산소 같은 네 가지의 기체들인데, 그 기체들이 모여서 어떤 질소의 배합을 이루어 에너지가 있으니까 번개가 친다든가 어떤 에너지의 충격을 해서 그것들이 질소의 조합을 이루어서 아미노산 같은 게 되고 유기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이 또한 100여 개 모여서 또 특수한 배열을 이루어서 단백질을 이루고 그 단백질을 내서 또뭐 어떻게 해서 또 DNA 같은 어떤 복합한 유전 인자의 구조를 만들고 그게 또 어떻게 돼서 뭐 만들고 그래서 단세포 동물 등장하고 그것이 또 확장해서 또 이제 단세포 동물에서 또 뭐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 최초에 처음부터 짚어나가면 나중에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하시면 제일 좋은데 한번 기회를 돼서 모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제가 설명하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더 이상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과학의 두 가지의 한틀 속에서 진화론이 일반 우리 대중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능적 과학이 있어요. Operational Science라는 게 있어요. 그건 기능과학인데 또는 작용적 과학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비행기 만들고 로켓을 쌓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한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과학혁명이라던 시기가 대개 15세기, 16세기, 17세기 특히 16, 17세기에 특히 17세기에 집중적으로 과학혁명이 팍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지혜의 어떤 집점기예요. 집점기. 근데 이때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 세상에 질서가 있었은즉 질서가 있다는 것은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신앙적인 그 전제 위에서 관찰하기 시작했고, 과연 질서를 발견했고, 과연 법칙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관찰을 통해서 어떤 질서가 발견되어지니, 그들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질서는 A라는 조건에서 B를 투여하면 C가 나온다. 하고 하나의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을 법칙화하기 위한 초보 단계죠, 지금. 기초 단계죠. 자연 법칙으로서 등록되기 이전에 하나의 가설을 세운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 이 관찰을 통해서는 가설이 입증이 돼야 법칙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실험을 하려면 이제 자기가 해서 입증이 됐다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발표하면 다른 사람들도 해봐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드러나져야 돼. 그래야 뭐예요? 객관성이 인정되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객관적 법칙으로 등록이 돼서 그게 소위 자연의 법칙이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초 통해서 얻어진 자연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우리는 로켓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일정의 연료를 태워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뿜으면 지구의 중력을 이길 수 있다? 뜬다는 거죠. 뜬다는 거죠. 대기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흐름을 타면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는 걸안 거예요. 배를 띄우면 배의 부력에 의해서 배가 뜬다. 양력에서 비행기가 뜬다.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다 관찰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하여 그 결과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게 다, 이게 다 기능적 과학이에요. 이 과학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를 누리는지 몰라요. 파이크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기원을 묻는 기원 과학이 있어요. 오리진 사이언스가 있다고요. 이 오리진 사이언스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지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지?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지? 이것들은요,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뭘 못해요? 관찰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만 알아요? 결과만 아는 거예요. 상자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상자 안에서 상자 안을 움직여가는 법칙은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 상자가 언제 생겼나 그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상자를 아무리 뜯어봐도 최초에 뭘 모르는 거야. 태초에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기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제한 속에서 뭐를 세워보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보고 그리고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험도 못하고 관찰도 못한 상황에서 가설 가지고 이 가설을 나름대로 이론화시키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바로 기원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원과학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인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이론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창조론인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과 어느 게 더 맞느냐라는 것은 나름대로 가설이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 안의 세계가 어느 가설에 더 지지를 주고 있느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말씀을 알죠.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알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본 적 없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응? 이거 본 적 없으세요? 본다 아니 이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깎인 게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또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되겠고 이런 그림 본 적 없으시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정말 유명해요. 잘 보세요. 자, 이 파란색으로 빗금을 친 부분은 돌이에요. 돌. 딱딱한 돌. 응? 그리고 이 부분은 부드러운 흙이에요. 흙. 자, 이럴 경우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런 층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침식작용은 뭘 더 깎아먹을 테니까. 흙을 더 깎아먹을 테니까. 만일 이런 지층이 있다면 이런 지층이 있었다면 원래부터 이런 지층이 있었는데 이건 돌이야. 이건 돌이에요. 이건 돌이라고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절벽에 빗물이 깎였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만일 반대로 이게 흙이고 이게 돌이라면 이런 지층 구조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것이 침식작용에서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침식작용이라면 흙이 더 많이 깎이고 돌이 더 덜 깎여야 된다. 이거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흙은 많이 남고 돌은 데려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누군가 손질했다는 거야. 조각가가 톡톡톡톡 끌어냈다는 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돼?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자연을 상자가 안에서 박스 안에서 자연을 보면 이런 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봐라. 누군가 만든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 봐라. 자연주 된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그래서 상자가 안에서 누구 말이 맞는가 그걸 가지고 논의하며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자들이에요. 뭐에 맞서서? 진화론에 맞서서. 진화론의 근거가 너무 하나님을 부정해 나가고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조할 때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그 진화론의 제일 큰 문제점은요. 지금 정확히 알고 경험, 그러니까 관찰하고 가설을 세워서 법칙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연법칙에 모든 자연법칙의 가장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고 있는 자연법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력학 제2법칙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들어보셨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데 그거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무질서의 증가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하는 거 있죠. 부패. 두부를 하루 며칠 놔두면 부패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두부라는 네모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질서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 질서가 썩는 건 뭐냐면 무질서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연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물에다가 물을 담갔어요. 이렇게 물을 담갔는데 여기다 잉크방울을 딱 떨어뜨렸네요. 그럼 처음에 잉크가 이렇게 모여져 있죠? 그럼 나중에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자, 모여있을 때 잉크 자체가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놈이 이 물로 인해서 열을 받아서 잉크란 질서가 깨져버리고 물 고루고루 다 퍼져버리죠? 한 군데 모여있지도 못하고 나중에 완전히 고루고루 다 퍼져버려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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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의 밀도는 같아요. 그 완전히 같아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퍼져버리는 것. 모든 자연계에는 질서로부터 무질서가 증가하는 대로 나아간다. 뭐가 없으면,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주입이 없으면. 이게 소위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에는 에너지가 항상 동일하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 에너지 열역학 제2법칙인데, 진화론은 이걸 역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뭐가 나오니까 질서로 점점 진화돼 나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기물의 단순한 것들이 갑자기 모여요. 배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조합을 해서 그 조합의 특수성이 또 다른 개체로 발생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각자 항상 뭐냐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설명한다고.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니까 이 특별한 계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오랜 세월을 가정하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번개, 무슨 뭐 우주의 무슨 원자, 무슨 뭐 우주로부터 우주선의 자극, 무슨 대충돌, 뭐 등등 어떤 자연적인 어떤 변화를 넣어서 그걸 설명해 나가려고 그러죠. 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구의 인간이 다 멸망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다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오직 남은 거는 부서진 비행기 조각 한 조각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다 없어진 우주에서 이제 원숭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찾아온 거예요. 탁 이제 지구에 내려다 보니까 강릉 경포대 앞에 딱 섰는데 뭐 사람 하나 뭐 생명체가 없거든요. 그참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흔적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강릉 비행장에서 불시착해갖고 잘못 떠서 경포대 해변가에 떨어진 비행기 파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체가 이렇게 비행기 반쪽 꼬리만 나와 있고 머리통은 땅속에 박힌 채 그거 하나 남고 온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과학적 지리가 됐던 이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찾아낸 게 뭐냐면 비행기에 한 파편 하나를 떼어가다가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막 분석해봤더니 두랄루민 나와, 알루미늄 나와, 규소 나와, 구리 나와, 철 나와, 인 나와. 그러니까 발견한 거, 야, 이런 것들로 이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 비행기가 놓여있던 근처의 모래사장의 흙을, 모래사장을 모래를 채취하다가 시험실 분석했더니 인도 나와, 두랄루민 나와, 규소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하, 이거는 이 모래사장의 모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십억 년 지나서 비행기가 된 거다. 그 결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처럼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진화론 믿으신 분은 상처받으시겠다. 자,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충돌을 과학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진화론의 허구를 분명히 인식할 것이냐는 문제는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잡지도 내고 있어요. 창조. 창조. 그래가지고 창조과학과 선교. 한국창조과학에서 이걸 내고 있네요. www. 집에서 찾아보세요. 웹사이트가 여기 있을 거예요. www.creation.org. www.creation.co.kr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co.kr creation creation dot co.d co가 아니네. or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사업체가 아니고 그냥 적으니까 or.kr입니다. creation. or.kr creation.or.kr 네. 이거 말고 미국 사이트 가면 AIG가 있어요. AIG.org. AIG는 뭐냐면 answers, 대답이란 뜻이죠. Answers in Genesis란 말의 약자인데. Answers in Genesis라고. 혹시 Genesis는 창조예요. 창세기를 의미하거든요. 창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 안에 있는, 창조 안에 있는,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따서 AIG.org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Answers in Genesis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이 우리나라의 창조과학 활동하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개발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단체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그곳에 금년 여름에 창조과학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 창조과학 아이디어에서 과학적인 박물관을 다시 재구성해 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자연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인류의 발전의 자취, 우주의 기원들은 전부 다 진화론적 가설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설이 아닌 창조론적 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발전을 설명하자면 어떻게 박물관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 따라 박물관을 재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올 여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오픈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만들려고 해요. 창조과학분들이 애쓰고 있어요. 남포교회가 그런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자원이 많이 들거든요. 자원이 많이 드는데. 인터넷이 나는 귀찮다 하시면 책이 있어요. 창조과학회편에 나온 건데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라는 책이에요. 진화는 과학 사실인가? 여기 보게 되면 진화론의 허구를 쭉 지적을 해놨어요. 진화했어요. 거기는 지구의 나이가 생각보다 젊다는 이론도 많이 나왔고요. 달나라의 아폴로 몇 호? 9호? 7호? 11호? 몇 호가 달나라에 처음 갔죠? 아폴로? 11호? 11호가 맞아요? 60년대에 갔잖아요. 그때 달나라 갔을 때 깜짝 놀란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나라에 먼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왜 달나라의 우주선 다리가 삐쭉 길고 이렇게 했었냐면 실제로 먼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에 가까우면 달도 수십억 년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우주에서 날라온 먼지 있죠. 우주진, 먼지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세월이면 상당한 두께 됐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려보니까 그냥 발자국만 나는 정도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거는 창조과학자는 시웃었죠. 왜냐하면 나이가 젊다는 증거지 뭐. 이제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그럼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저런 책을 읽기가 골치 아프다. 그럼 만화책은 없느냐? 만화책도 있어요. 진화와 창조에 관한 만화책도 있는데 그건 차마 제가 갖고 오질 못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구해보시면 구할 수 있고 뭐꼭 부탁하면 제가 구해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상의 의문을 몇 가지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 1장에 가면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는 날 중에서 태양의 창조는 넷째 날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까지 이어지는 그 날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때한 가지의 전통적 주류 의견은 뭐였냐면 24시간, 오늘날에 보면 날 개념과 사실 같은 것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견에서 진화론적 영향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날의 그 날짜, 히브리는 요미란 단어예요. 요. 근데 그 요미의 단어를 굳이 24시간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는 요미예요. 요. 그 날이라는 게 이걸 꼭 굳이 24시간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신학교 안에 많아요. 신학자가 되고 나서 비 24시간 아니다라는 쪽의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첫째, 넷째 날에 태양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24시간 있을 수 있냐는 것은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24시간은 무엇, 24시간이라는 하루의 날의 개념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24시간은 시간 개념, 하루가 24시간인 걸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 무엇이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둠이 있고 낮이 있어서 바뀌는 거 아닐까요? 24시간.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죠? 지구가 돌아야 돼요. 안 돌면 낮밤이 안 바뀌잖아요. 그 지구가 뭘 해야 되죠? 자전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빛은 언제 생겼죠? 지구는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죠? 넷째 날 지구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지구는 만들어서 하나님께 지구 만들 때부터 지구는 뭐예요? 빙빙 돌았죠? 빛은 언제 있었어요? 첫째 날. 근데 왜 걱정하죠? 태양 때문에. 태양의 빛이 있을 때부터는 그 빛으로 자전, 그 낮밤이 바뀌면 되지만 그전에는 뭐예요? 빛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우리는 낮밤이 없겠다. 항상 뭐예요? 낮이다. 태양이 없을 테니까. 그걸 뭐예요? 해도 달도 비춤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빛이 가득하다.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의 개념이 있으면 돼요. 꼭 태양이 아니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설명, 이건 왜 설명할, 그러면 이 설명 들은 사람들은, 야,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면서까지 꼭 24시간 고집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 나왔을 때, 출애굽기 20장 가게 되면, 내가 여섯째 날까지 일한 다음에 마지막 날 쉬었으면 너도 쉬어라. 하신다거든요. 그 안식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럼 일곱째 날 쉬었던 그 날의 개념이 거기선 전부 다 여섯째 날까지 날과 다 똑같은 날로서 24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왜 이 날을 그럼 굳이 긴 날로 바꿔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죠. 그럼 오직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자체의 해석 안에서의 이 어떤 그 해석적 여지보다는 뭐냐면 진화로 인한 과학적 압력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에 좀 맞춰보려는 노력은 이 해석을 좀 더 24시간 말고 다른 해석 길이 없나 자꾸 찾게 만들었을 때 다른 요미란 날짜가 24시간 말고 길게 쓰여진 용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학창시절에 그럼 학창시절은 24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라고 말해서 때를 이 요미란 말을 썼다 쳐봐요. 학창시절에 시절의 말을 요미란 말을 썼다 쳐봐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그때는 긴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긴 시간일 수 있다라고 거꾸로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법을 갖고 왔냐면 이 자체의 해석이 아니라 이거하고 맞추려면 그런 걸 찾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 텍스트 자체 안에서의 주고 있는 강력한 해석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밖의 요구 때문에 그 해석의 이 진화론적 긴 시간과 맞춰보려는 의식을 갖고 성경을 뒤져보면 그런 용례가 생긴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니라. 마지막 날. 그 날이 어느 때 24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도 24시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왜 첫째 날, 둘째 날 시간을 붙여서 순서를 붙여서 하나씩 꼽으셨냐 말이에요. 꼽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내가 쉬었으면 너도 쉬어라고 안식일에 말씀을 주실 때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이해는 뭐냐면 24시간 이해가 자연스럽다 해서 전통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전에는? 지나온 이전까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도 이론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무리 없이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그게 진화론 때문에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갖고 있는 과학적 문제점을 창조론 쪽으로 잘 대응해주고 그런 성경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굳이 24시간 아닌 거로 해석할 이유가 없죠. 옛날에는요. 초대교부 중에는 24시간인 걸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부 중에서도. 진화론 훨씬 이전에도. 그러니까 서기 30년, 40년, 아니야. 서기 1세기, 2세기에요. 그때, 2세기쯤 산 사람, 1100몇 년이니까. 그때는 이 요물 24시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긴 시간이 걸려 만드시냐. 그때는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금방 만드시는데, 근데 이 요물이란 단어가 24시간이 아니고 뭐예요? 금방 툭툭툭 만드신 걸로 생각해야지. 왜 24시간이라는 기간을. 근데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석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전제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성경 중에서 어렵고 힘든 것 중 하나가 도대체 카인은 아내를 어디서 구했나? 이런 문제가 등장하죠. 하인이 아내를 어디서 구했냐? 그래서 구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느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는 왜,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 카인의 아내 누군가? Who was Cain's wife? 이거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왜냐면, 소위 창세기의 창조를 반박해 나가는 자연 진화론적 입장에 쓴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 하여 심장을 찌른다고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로 너는 생명이 끝났다. 그게 뭐냐면, Who was Cain's wife예요. 그거는 영화에도 등장해. Contact라는 영화에도 나 등장하고, 그 소설에도 등장하고. 그폴 상앙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코스모스 시리즈를 쭉 뒤도 찍은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 제한주의자인데, 그 사람은 이 지구에다가 어마어마한 접시 안테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우주로부터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창조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주의 창조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구 안에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 못하자 생명의 기원을 어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생명의 기원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는 거의 우주 숭배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영화 속에 나타난 모든 그 자연계들은 메시지를 우주로부터 받아요. 우주로부터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근거를 여기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독교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카인은 어디서 아내를 구하였는가?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뭘 부정하기 위한 것이냐면, 첫 번째, 1차적인 부정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시조가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인류가 나와서 번성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뭐예요? 일단 성경의 기록이 깨지잖아요. 성경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성경은 첫 사람 누구? 아담. 둘째 아담 누구? 예수님.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모두가 다 그런 문제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대표성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요. 하와를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이 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의 하와. 그건 바로 뭐예요? 하와라는 말은 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야, 이분은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네요. 같은 뜻이에요. 생명의 뜻인데, 산자의 어미, 생명. 그러니까 이 입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게 창세기 기록인데, 카인이 그렇다면 아내를 어디서 구해? 이제 이 문제를. 왜 그런 질문이 궁금할까? 일단 3장에 보게 되면 타락하고 4장 1절.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이른 내가 여러 명을 등남하였다 하니라. 카인이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자이고 카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을 또 낳네요? 그러면 아벨은 둘째 아들이다 아니다? 자, 질문은 거기에요. 자, 아벨은 둘째 아들이다 아니다? 아, 아우죠. 카인의 형이 아니라. 근데 내 말은 카인 낳고 바로 아벨을 낳았다? 그 말은 지금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카인을 낳고 아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벨은 카인의 어떤 관계다? 아우의 관계다. 그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 사이에 또 다른 동생이, 형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일단은 관심 받게 해요, 지금. 관심 받기니까. 아벨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카인과 아벨은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상의 한 예로 들어있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니까. 그리고 카인의 그 후회로 인류의 번성 속에 나타난 인류의 죄성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로 지금 그걸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의 관계 속에서. 카인의 아벨 죽임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었다. 바로 바로 죄의 전형이 살아있었다. 그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딱딱딱 정리한 게 그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아벨의 이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은 아담과 하와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달래주셨나요? 셋을 줬죠? 어디 나와요? 셋 줬다는 말이. 4장 25절과 26절이네요. 그죠?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했으니까 셋은 아벨이 죽고 한 100년 뒤에 났을까요? 한 200년 뒤에 났을까요? 아마도 바로 났을 거예요. 왜냐면 아벨을 놓고 다른 자식을 100년 동안에 툭툭툭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아들을 놓고 요 놈이 100년에 죽은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일 아벨이 죽고 셋이 100년 뒤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하와가 아벨 죽고 100년 동안 애를 안 낳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얘기에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숱한 아들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이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100년 동안 매일이 딸만 낳다가 비로소 100년 만에 아들 낳은 다음에 아, 이 아들이야말로 100년에 죽은 누구예요? 아벨의 죽음을 위로해 준 하나님이 주신.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컨대 셋은 이거 다 지금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만들. 하나님 걱정을 하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걱정하냐는 걱정을 풀어주려고. 아벨이 죽고 셋을 위로 주셨다면 아마도 빠른 시간에 주셨을 거라고 해요. 빠른 시간에. 이 사이에 다른 자식들을 많이 놓기 전에. 그렇다면 그것은 최소한 1, 2년 내에 낳았을 거라고요. 자식을 잃고 그 다음 자식이 빨리 생기는 것도 오늘날 우리 경험하는 일들이죠. 유아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다 말하죠. 어떻게 그래서 셋을 낳았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몇 살이요? 130? 우와, 130에 아들을 놓네. 우와, 나는 130 아들 낳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5장 몇 절? 3절. 아담이 130세 셋,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낳아 이름 셋이라 했더니 자, 4절. 아담이 셋을 낳으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800년. 우와, 800년. 후. 숨 거짓말 같다, 그죠?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대요.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5절, 4절 보면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서 자녀를 낳았으면은 800년 동안 낳은 자녀다. 아니다. 그 자녀를 낳았으면 가로를 딱 치세요. 그 가로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하면 이렇게 끊어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다. 아담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5절과 맞물려서 아담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리고 5절에 가서 930세에 죽었다. 그럼 4절과 5절은 원래 히브리어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절 구분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4절과 5절을 묶어서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담의 일대기를 정돈한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뭐가 나와요? 셋 이후에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4절과 5절은 아담의 일대기예요. 아담은 셋을 낳았다. 낳은 후 아담은 어떻게 했냐? 800년을 더 살았다. 아담이 살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 아들, 딸을 무지히 낳았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930세에 하늘나라 갔다. 그거예요. 지금 그게 그 묘비에 쓰여있는 지금 일대기. 아담은 살아생전 무엇 했노? 문장 나왔다. 생생. 그거예요.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800년 동안도 생산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벨이 나왔을 때 130세니까 그때 아벨이 죽은 가까운 때라면 요때 130년 거의 카인을 낳은 이부터 아담이 아하와 더불어 카인을 아담 나이가 한 20세 때 낳았다면, 생식이 왕성해서 15세 낳았다면, 그 이후는 거의 몇 년? 근 100년 동안의 사이에 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낳을 수가 있죠. 수없이. 쌍둥이 낳고, 뭐, 새쌍둥이 낳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걱정 말고, 걱정 않고 난 거죠. 그러면 카인은 아내를 어디서 구해요? 이 중에서 한 자매를 구했겠죠. 구했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카인의 아내는 누구예요? 자기 여동생. 여동생. 근친 결혼.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친 결혼, 요즘에 근친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상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쁜 유전자의 부분이 서로 만나서 그거를 더 격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만날수록 안정된 것들이 만나서 열성과 나쁜 인자를 우성 인자가 눌러버려요. 그래서 가리워지고 제한돼지면서 그래도 공통적이고 규범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유전 인자상에 결함이 없을 때야. 완제품이요. 아주 제일 좋은 상태로 딱 만들었을 때니까. 그래서도 계속 좋은 제품도 나오다가 조금씩 불량품들이 이제 섞이면서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금하신가 하나님 율법으로. 인류가 번성한 일정 시점에서는 금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좀 불량품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때는 괜찮다고 해요. 그 괜히 공연이 시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카인 안에 어디서 구해진 거예요? 그 카인이 그 다음에 롯 땅으로 쫓겨났죠. 그죠? 그랬더니 카인이 뭘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이 인을 딱 쳐주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카인을 누가 죽일까요? 카인은 누구를 두려워한 것일까요? 누구의 형제? 자기 형제이면서 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벨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아담과 하와의 형제들 가운데서의 적개심이죠. 만일 아담과 하와 말고 또 다른 조상이 있었다면 그들이 노땅에 살고 있었다면 카인 노땅을 올 때, 이방인이 왔네 정도지 아벨을 죽었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카인이 두려워한 것은 조상이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궁금증이 좀 풀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4장 16절에 가면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노평의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아들 에녹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아내와 동침했다. 이 아내는 언제 구했냐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카인은 이미 결혼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롯 땅으로 간 거죠. 성을 쌓았다고? 성을 쌓으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거기 엄청 많았을 거 아니냐? 그 당시 성은요 울타리 친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벽두개 단단한 돌로 영역을 결정한 거니까 100명이 모여 살아서 성을 쌓아도 그건 성이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를 다쳐세살 미만에 두살 미만 다 이렇게 죽였잖아요.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의 인구 3,000명. 3,000명 정도. 그러면 에녹이 아니 저기 뭐야 이 카인이 가서 노 땅에 성 쌓은 곳은 인구가 몇 명? 벌써 그때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죠? 불과 100명에도 수십 명이 살아도 성을 쌓았다. 그래서 성경상의 이유 지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신 이 답변 가서 우리 좀 쉬시겠죠? 성경의 이유. 1925년에 미국 테네시주에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숭이 재판, 유명한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것들을 오늘 계속 모르시는 게 많이 나타나요? 그때, 그 당시 미국은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기도하고 했고. 얼마나 감사한 때예요. 근데 그 당시 어떤 그 축구 코치가, 왜냐면 기도를 금하게 한 거예요. 자기는 창조론에 반대한 거죠. 그것 때문에 벌컥 뒤집혔어요. 지금은 거꾸로죠. 지금은 공립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면 당장 재판돼서 쫓겨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감히 기도를 금하고 뭐 진화론적 입장을 가르쳐.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붙어서 그 사람을 교사로부터 해고시키기 위한 검사가 원고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피고의 변호사가 생겼는데 이 기회를 타서 진화 창조론을 반대했던 무신론자가 힘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단체가 ACLU라는 거였어요.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아메리칸 시민 자유 연합이란 단체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 단체에서 등장하고 재판을 법정에서 붙은 거예요. 왜 창조론이 진짜입니까? 이게 왜 믿을 진리입니까라고 해서 변은 피고인 측 변론인이 막그 원고를 구박했는데 그 공격 중에 뭐냐면 카인은 아내를 어디서 구했는가? 대답하라, 대답하라.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갔으면 됐을 텐데. 못했어요. 얼버무리고, 뭐, 제자니.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우스꽝 거리가 돼가지고. 카인이 아내를 거기서 구했는지 대답 못하는 것은 곧 바로 뭐예요? 창세기 기록이 뭡니까? 이건 스토리, 그냥 사실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해서 믿을 수 없는 것. 따라서 과학은 과학대로 나간다. 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경향성 넘어가는 지식인층의 리더십이 확 쏠려버려 놨던 어떤 계기를 마련했죠. 과학이론은 자꾸 바뀌어요. 특별히 기혼과학이라는 건 더욱 그래요. 기혼과학이 연대 측정을 해요. 뭐가 탁 나타나면 탁 재보고, 100만 년 거, 200 년 거, 10억 년 거, 이렇게 재잖아요. 참 재주가 좋아요. 어떻게 그걸 알까? 어떻게 그걸 알까? 우리는 과학이니까 알지. 근데 그 이론은 어느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좋은 이론이긴 하지만 현실 조건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지금 푸는 숙제. 제가 오늘 방에 갔더니 요만한 물에 얼음이 담겨 있네요. 제가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음이 담겨 있는지, 이 배스켓 안에 얼음이 담겨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내시오. 자, 빨리 풀어보세요. 자, 10분, 30분, 2시간, 3시간. 이 얼음이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지 얼마나 됐을까요? 자, 여러분 문의 오더니 그릇에 얼음이 담겨 있어요. 알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 잠깐만요. 똑똑한 손 들었어요? 지금 이방 안의 온도는 섭씨 25도입니다. 25도에서 얼음이 물로 변하는 속도는 1분에 얼음의 두께가 2cm씩 사라집니다. 2cm씩 감소가 됩니다. 2cm씩 감소되었을 때 그때 물에 들은 양은 저 따지면 약 10g의 물의 무게가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양을 재보니까 1kg 1kg 1000g 1000g 그러면 10분에 1분에 10g 그럼 100분 1시간 40분 25도 1시간 40분입니다. 답을 탁 냈어요. 교수가 뭐라 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죠. 칭찬을 냈어요. 교수도 바보죠. 왜냐면 문제가 뭐 있어요? 25도? 그러면 항상 25도였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1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냉동실이었다가 왜 이렇게 더워? 추워? 안 되겠다. 곧 강의 있을 테니까 온도 올려야지. 그 25도로 올려놨다면 그 10분 전만 10분까지만 25도고 그 이전부터는 뭐예요? 냉동실이었어요. 이 계산법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얼음의 녹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처음부터 이 얼음이 여기 꽉차 있었는지, 원래 얼음이 요만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체 한마디로 뭘 모른다? 초기 조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초기 조건을 모르니까 지금의 상태 가지고 시간 측정하는 데는 항상 이론적 가설에 근거한 항상 뭐예요?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긴 재했으니까 어떻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보면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어디 25도인지 계속 어떻게 아냐? 이 사람 생각해봐. 이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말이야. 처음에 이 대기 중에 있던 그 대기 기체가 이 모아져가지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려면 말이야. 이렇게 이런 조건이 필요하잖아? 이론을 세워봐. 그러면 대기 중에 있던 기체들이 모여서 유기물질이 되고,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이 되고, 유기물질이 생명의 단세포동물이 되고, 단세포동물이 다세포동물 돼가지고 인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나? 그 세월이 걸릴 때에 적어도 당신 생각엔 과학적으로 이런 전기때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조건들에만 맞는 상태로 해가지고 25도에서 이때는 27도, 이때는 30도로 정도 바꿔보세요. 그 기간을 정하는 거죠.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론에 따라서 맞춰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하는 결과를 놓고 그거를 시준표로 삼는 거예요. 기준표로 삼아서 나머지 다른 게 등장하면 그게 맞춰서 역산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년 됐다,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를 정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만들어지지만 그것의 정확성은 항상 뭐가 문제 걸려요? 초기 조건보다는 가설의 제한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라늄과 나베 관계예요. 우라늄은 놔두면 자꾸 변해요. 변해서 한 22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비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럼 우라늄이 나브로 변하는 전체 반감기간 몇 년, 몇 년,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그 기간이 몇 년인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을 놓고 온라인에 어느 암석을 채취한 다음에 여기서 나비 얼만큼이고 우라늄이 얼만큼인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나비 이 정도 함량이면 몇년 됐겠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가 문제냐면 초기에 우라늄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비 얼만큼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꼭 그거 같죠.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측정했을 때그 가설대로 측정한 결과도 다 달라요. 너무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심할 때는 뭐에 의지하면 지질학적인 화석의 연대표에 맞춰 다시 조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의 조정을 역할을 해서 만들어 나가요. 저 우주에 별들이 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빛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지, 현재 결과지, 20억 년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의 생성 발전에 대한 한 가설에 따라서 빛을 분석해서 이 빛의 분석 결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생성 과정의 뭐에 따라 무엇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학문의 이론을 만드는 거죠. 기원과학이라는 것은 그런저런 어떤 제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그 부분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기원과학이 없는 제한성과 믿을 부분들은 어느 정도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거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학의 노력들이죠. 나중에 교회적으로 기회를 하면 창조과학을 공부하신 분을 모셔다가 한 크게 한 세미나를 해보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초보 설명에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성경 가지고 누가 자꾸 그 딴소리 하면요, 그냥 야단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이 부분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원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창조론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구원 복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을 직접 건드려서 회방하는 역할을 하다가 하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회의론자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창조론적으로 자꾸 이 벽을 무너뜨려서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를 안 믿으면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의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죄의 개념은 죽음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문제도 그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화론이 사람 창조 때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짐승들의 죽음의 기초에 인간이 탄생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와 죽음의 관계도 맞지 않게 되는 거죠. 76페이지는 2항 읽고 끝낼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고. 요 부분은 그 다음 5장 설명 이해해 나가면서 설명이 반복돼 나오니까 그걸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76페이지 2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요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영광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 인간 창조에 관한 구체적인 초점이 맞춰진 게 2항이거든요. 1항은 우주 창조고, 2항 인간 창조와 관련돼서 인간의 자유의지 타락 부분은 6장과 연결되므로 설명을 그때 다시 반복할 수 있으므로 읽는 거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창조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며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를 서로 인식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도 순복해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도무지 우리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어마한 우주 주께서 말씀을 지으시다니 주의 크심이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아버지 부르는 영광과 특권을 감격해 하며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